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8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이로 말미암아 히리로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49장을 보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에 이제 50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야곱이 험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왔던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이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48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하고 대화하며 그 믿음을 증거했던 내용,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으로 오면 야곱이 계속해서 나머지 이제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하며 본향 찾는 믿음을 증거한 후에 이제 50장으로 가면 마침내 그의 열조들에게 돌아갔다. 열조들이 먼저 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의 인생이 보여요. 믿는 성도들이 가는 그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야곱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룰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땅을 우리가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고 그들을 그 안에서 축복하며 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축복의 내용은 사실 좀 다른 내용이 있죠. 구약에서 약속의 아들로 택하심을 받은 야곱이 죽기 전에 당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장차 참 약속의 아들로 오셔서 죽기까지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로 이제 진짜 열두 아들들, 이제 천국의 열두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은혜로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에서는 축복의 현실만 그것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현실만 보여주죠. 그것이 신약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축복인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Jacob blessed them, giving each the blessing appropriate to him.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전체 열두 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적합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열두 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들마다 축복의 내용이 달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것 중에 처음 오는 세 아들, 장자 루벤, 둘째가 누구죠?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는 거죠. 이전에 그들이 행한 큰 죄악이 선포되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 저주가 선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셨다. Jacob blessed them. 그것도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세 아들을 향한 예언은 저주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이 어떻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구약에는 이러한 저주와 같은 내용이 축복 속에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장자였던 루벤을 향해 선포된 야곱의 예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4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이 원래는 장자로서 그 능력과 명성이 높고 뛰어난 아들이었지만 그가 타락하여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탁월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죄와 저주가 선포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루벤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35장으로 돌아가 보면 루벤은 당시 레아의 아들이었죠. 레아의 아들로서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루벤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는 작은 엄마가 되는 거죠. 빌하라는 그 여종을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빌하는 야곱을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은 루벤의 동생들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 루벤이 자기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거죠. 우리 정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루벤에게서 선포한 이 저주, 그래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간음죄였고요. 어떻게 보면 당시 하나님 교회의 장자가 이런 엄청난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는 다 의인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는 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교회의 장자가 이런 죄를 범해요. 그래서 루벤은 당연히 저주를 받고 장자의 자리를 빼앗겨야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루벤에게 선포한 이 저주 같은 예언도 오늘 본문은 축복이라 하신다는 거죠.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the blessing appropriate to him. 그에게 적합한 축복이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향해 선포된 야곱의 예언은 어떨까? 여기는 진짜 저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5절에서 7절 보시겠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예언을 보면 실제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명백한 이 예언을 어떻게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이라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이러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죄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르우벤은 간음죄,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죄였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교회 아들들이.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세겜 땅에 머무르는 동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몸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마음으로 연모했기 때문에 야곱의 일가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혼인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고요. 꾀를 내어서 그 세겜과 부족 남자들을 다 해하려고 뭘 받게 했죠?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힘을 쓰지 못할 사흘째가 되자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을 노략하여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적질까지 하게 돼요. 그 악한 분노와 정욕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살인죄와 도적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당연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웃과 형제에게까지 이런 살인죄와 도적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두 번이나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선포한 이 예언도 결론적으로 28절로 가면 The blessing appropriate to him. 그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내린 축복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내용만 보면 축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셨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놀라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제로 보면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왜 축복인가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먼저 르우벤, 장자였지만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높고 뛰어난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가 더 이상 탁월한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장자권을 다른 형제들에게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장자권이 먼저 요셉에게 갔다가 나중에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유다지파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탁월하지 못한 장자의 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 내용 아세요?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무르지 못하고 이유는 많은 가축대의 연고로 요단을 건너기 전 그 동편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편 땅, 광야 같은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어요. 우리 민수기 볼 때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노했어요. 왜? 함께 전쟁에 가지 않으려 한다고. 물론 전쟁에는 함께 참여했지만 가나안 요단강 동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원하게 돼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에 포함되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압처럼 암몬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은 마치 저주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께 요구해요. 우리는 여기 거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민수기에 가면 그들의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죄악된 주장이었고 저주받은 모습과도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전체 이스라엘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경도 언약 기업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역사가 갑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저주는 어땠나요? 그들이 저주를 받고 야곱 중에서 나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 나눠지고 흩어지는 것은 구약적인 심판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후에 백성들을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아가요. 잘 보세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지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만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어떤 지파에게 속하여 기업을 함께 무르게 돼요. 그 지파가 누굴까요? 민수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예. 유다 지파에 속하여 유다의 기업 중에서 자기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족속의 땅으로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가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더라. 유다 지파가 그 기업을 나눠줘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흩어지지만 사실은 나중에 왕의 지파로 부르심을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 유다 지파의 기업을 함께 무르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을 축복으로. 레위 지파도 자기 기업의 땅을 무르지 못해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해요. 다 나눠지고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나누어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떤 지파로 부르시죠? 제사장 지파로 부르세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부르셔서 너희들의 기업은 나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땅의 기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에 흩어진 곳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도피성도 주셨고 그곳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며 흩어져서 살아가게 돼요. 결론은 이들도 흩어지는 것이 저주와 같았지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 구원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선포한 이 축복의 말씀이 결국은 축복이 맞다는 거예요. 분명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죄와 저주가 선포되고 있고 그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다 언약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어느 아들에게도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들들 각 삶을 보면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축복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르우벤도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시므온은 유다의 기업을 함께 무르게 하시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불러 흩어져 살아가게 하십니다. 언약 저주의 현실을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저 그들의 저주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는,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죄가 선포되고 저주의 현실이 선포되는데 따라오는 것이 축복.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심판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축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선포된 죄와 저주의 현실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다시 이후에 오는 나머지 아들들의 예언은 거의 저주가 없는 축복들 뿐이에요. 이 세 아들 빼고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머지 아들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보다는 좀 더 나은 아들이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간음죄, 도둑질죄, 살인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더욱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죄악이 선포되지 않고 저주 대신 축복들만 약속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전체 내용에 중요한 흐름이 있음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구원 역사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대표하여 전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시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세 아들의 죄와 저주를 선포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거해야 하는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을 이들을 대표로 하여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열두 아들의 죄악된 현실을 이들을 대표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들의 무슨 죄로? 간음죄, 살인죄, 탐심으로 인한 도적질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살펴보겠지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이 죄로 드러내세요. 산상수원에서. 지옥에 가야 되는 죄.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둬요. 간음죄라. 미움만 품어도 살인죄라. 탐심만 가져도 도적질이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이런 자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가면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죄가 있을 수 있어? 거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죄로 돌아와야 돼요.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르우벤의 죄악 타락상을 먼저 보시면 이 첫 아담의 죄악과 타락상과 닮아 있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여, 야곱의 능력이며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능력과 탁월함을 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첫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였던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탁월한 아들이었죠. Excellence. 그리고 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였던 나를 범하는 것이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나 같은 죄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이 간음하는 아들이었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하고 탐심으로 도적질하는 아들들이었는데 그들도 세상 복수심과 분노와 미움과 탐욕에 휩싸여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 그래서 할례를 받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들까지 죽이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이들은 용서하는 사랑으로 화목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탐심으로 가득 차 그것이 주장하는 것으로 갔죠. 그런데 그것이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늘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고 탐심도 도적질이요. 더 나아가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우리 삶에 이 미움과 탐심이 한순간도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린 더 나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수도 없이 죽였어요. 우리도. 그리고 수도 없이 우상을 섬기는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사단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버렸고 아니 하나님까지 미워해서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죽여버리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것을 다 도적질하는 자리까지 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고 계속해서 미움과 악한 분노와 탐심이 죄인들을 다스려서 죄인들은 절대 용서하는 사랑으로 화목을 먼저 구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거는 고난이 필요해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I'm sorry 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로 먼저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해야 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어야 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알려주시는 진짜 목적이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악을 선포하신 후에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을 통해 전체 열두 아들들에게 주신 약속의 배경에는 은혜의 언약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선포되고 저주의 선실이 선포됐지만 다 축복이더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의 언약이 깔려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뭐예요? 행위 언약의 반대죠. 행위 언약은 그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원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언약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주신 언약 대표 중보자를 통해 은혜만을, 축복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선포되는데도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이게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완전 타락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 약속의 아들, 참 언약 대표께서 오셔서 그분의 완전한 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오직 은혜로 언약 저주의 심판에서 건져져 영원한 언약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복음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 언약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 임하게 되는가? 당시 약속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야곱으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야곱이 자신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언약 축복을 가져다 줄 참 언약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언약 대표는 누구십니까? 누구를 통해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현실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죄악과 저주가 선포된 후 따라오는 아들 누군가요?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를 향해 선포된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저주의 현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내려져야 할 그 언약 저주의 심판이 유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언약 축복과 승리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복음이 이 열두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선포된 약속의 말씀.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참 왕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언약 축복에 관한 말씀. 8절에서 12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말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가 이 내용을 뭐 유다에 관한 내용이니까 따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중심 내용은 뭐예요? 유다가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섬김을 받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마치 장자처럼 되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그에게서 누가 오실 것이라고 하세요. 유다 지파가 계속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마침내 실로가 오실 것이라. 실로는 지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구원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통해 그 뒤에 오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예언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우리 복음서에서 선포되고 그죠? 그분의 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시는. 어떻게 이 약속을 통해 저주와 심판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느냐. 13절에서 15절에 가면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오는 아들, 다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 여섯 번째 아들인 이사가를 향해서 언약 기업의 땅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들이 쉼, 즉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들인 단과 여덟 번째 아들인 가세게는 전쟁의 승리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축복이 선포돼요. 아홉 번째 아들 아셀에게는 기름진 추수가 예언되고 열 번째 납달리에게는 노임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열한 번째인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약속되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열두 아들들을 향해 선포된 약속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승리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중심에 유다에게 약속하신 실로, 즉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완전 타락한 죄인들에게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참 구원자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안식과 기업과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은혜 언약의 축복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늠한 죄의 르우벤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인하고 도적질한 시므온과 레위도 비록 나눠지고 흩어질지지만 유다의 장막 아래에서 유다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예수님의 장막 아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장자와 왕과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왕국,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바뀌게 된 우리들의 얘기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을 따라 오늘 전체 본문의 그 축복의 예언을 따라 우리 죄인들의 모든 언약 저주의 심판이 언약 축복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때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미 완전하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실로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참 언약 대표로 참 약속의 아들께서 완전 타락한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현실에서 건져 영원한 축복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마침내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루실 천국 축복을 선포하실 때도 천국 축복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뭘 선포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없는 죄와 저주와 심판의 현실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시겠어요?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Matthew chapter 5 verse 21-22.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에서 30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가늠죄와 살인죄 바로 르우벤의 죄악이었고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늠했던 르우벤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인했던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실제로 가늠하고 실제로 죽여야 가늠죄와 살인죄예요? 나는 그 죄를 안 지은 거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죄고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 아래 살아가야 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현실, 그것도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산상수훈이오는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지막에 5장 10절에도 팔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가난하여 의가 요만큼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는 자들. 늘 간음죄와 살인죄에 쌓여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며 따라와야 되는 얘기는 뭐예요? 저주가 있을 것이니 지옥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시작되어 천국 축복으로 끝내세요. 발복에.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우리 완전 타락한 죄인들의 소망 없는 죄와 저주와 심판의 현실을 알려주시면서 반대로 천국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죄와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으로 인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짐으로 담당해 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을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얻어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천국 기업을 무르게 되고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여냐? 은혜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누구의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즉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두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다 축복이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전에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승리와 생명과 영광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 축복하지만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은 이거 하나예요.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있다?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나 벌이나 심판이 그래도 좀 있다? 없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여겨지면 누구를 인정 안 하는 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로지 축복만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 저주나 심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은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든지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나 저주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성경 어디에도 믿는 성도와 교회에 찾아오는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을 벌이나 저주로 말씀하시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축복이라고 하시지.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주라 벌이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다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구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는 구절, 축복이 아닌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우환이 있고, 이거 뭔가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되라는 거죠. 너희가 만나는 고난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 계속되는 거야? 뭔가 이거 하나님의 저주나 벌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보셔야 합니다. 비록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저주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이 들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인내를 이루며 천국의 축복을 이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결국 죽음 아니에요? 결국 죽음 아니에요? 죽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마음이 딱딱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모습처럼 되는 걸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늘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을 만족하고 자기들은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현실에 매여서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합하지 않아 마음이 딱딱하여 원망의 말들이 자기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교회에 퍼졌다. 그래서 1세들이 망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버리는 것까지 간다는 거. 끊임없는 원망. 초대교회의 배교 생각나세요? 왜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없었다면 배교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내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 교회 외적으로도 박해가 찾아오고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참 믿음을 시험하셨죠. 교회에.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 그리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고 참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Must예요, must. 고난의 길을 꼭 가야 할 것이니라. 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 인내가 금보다도 귀하여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고난이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삶에 참여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고난과 시련이 많았고 계속되었던 심한 박해 속에서 다 빼앗기고 아니 순교까지 당했던 초대교회가 저주받은 교회였어요. 우리 그 교회 보면서 야 참 복되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증거했네. 왜 내 삶으로 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복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의 참 현실을 발견하며 가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련이 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복음 말씀으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만 그 믿음으로 인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천국 축복 안에서만 우리의 참 현실을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죽하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항상 기뻐할 일들만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저주를 심판의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고난받고 끝나더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날까지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기뻐할 일이 생기면 기뻐하실 거예요. 따라서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것보다는 더 나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현실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죽기까지라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